창세기 21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딸 4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이 5월을 가정의 달 혹은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5월의 귀한 시간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우리가 종종 선물을 받고 하지만은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생명의 시간 오늘 5월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성도님들 제가 간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데 시간이 귀한 시간이 이렇게도 귀하지만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지금 어디서 예배하시던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수님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님 만날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한 달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달력을 보게 되니까 이 5월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래서 셋째 주일까지 한 세 번 정도 창세기 21장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창세기 21장의 앞부분의 말씀은 거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운 귀절이 하나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만들어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웃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웃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규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신다. 어디 뭐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모두가 다 좋아하실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을 일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웃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래서 웃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지요. 아브라함은 무려 100살이고 그 아내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는 적지만은 나이가 90입니다. 나이가 100이고 90이라고 하면 도저히 자식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나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은 생명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서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웃는다, 웃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 노부부에게 주셔서 이제 이렇게 막 웃는 겁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참을 수 없이 솟아나는 그 웃음.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짐승을 때려주시고 식솔도 엄청나게 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가정에 짐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돈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고 식솔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사업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처럼 이런저런 다른 복들도 많이 주셨지만은 그때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웃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이렇게 웃는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받은 그 다른 그 모든 복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난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 이것보다 더 축복된 기쁨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신비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이를 가만 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어린 것 그 손이나 그리고 발을 만져보면은 그저 야들야들한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고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배시 웃기도 하고 그저 마주 쳐다보면서 옹알이도 하고 그래서 들여다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애간장을 다 녹이고 이 엄마 아빠도 흥분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아 착각을 하죠. 아,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겁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유나 그리고 분유밖에 없지만은 이상하게 새까만 머리칼이 나기도 하고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면은 그냥 누웠다가 누워있기가 힘든지 두 발을 하늘로 막 쳐들고 보둥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뒤집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팔도 못 빼가지고 자기 몸으로 팔을 깔고 애를 먹지만은 좀 지나면은 팔을 쏙 빼고 막 앞으로 배밀이를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아이를 교습소에 불러가지고 야 지금은 뒤집을 때다 뒤집어라 그리고 그런 걸 가르쳐 주었나요? 정말 신기하기가 이를 데 없잖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요새 우리 둘째 딸이 낳은 첫돌 지난 아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은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신비를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무언가? 그것은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진 이 생명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가정에 태어나는 생명 또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시는 대로 나이가 많아서 원래 갈대아 그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지 않습니까?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런데 11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은 두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두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카의 딸이지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영감 우리 이러지 말고 내 몸종 그저 후처로 드릴 터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하나 낳읍시다.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좀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그 후에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나중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얼마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뻐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그 가정에 주신 복을 다 합쳐도 이삭 이것 하나만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명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떤 실험실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잉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건 생명을 가진 우리를 축제로 초대하셔서 그 축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긴 했는데 생명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생명의 축제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도 해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게 되면은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게 되면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전쟁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태어난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편안치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지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겁니다. 그동안 입혀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꽉 차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다 일일이 살펴주셔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천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생명의 꽃을 피워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어떤 그 깊이가 깊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은 내 속속 이 내 속에 발딱거리고 있는 이 생명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을 학대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작년이죠 여러분,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났는데 전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덩이 파묻고 러시아 병사들도 애꿎은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전쟁이 일으키는 배후에 있는 그 욕망과 그 악을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 지금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이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서치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은 그거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생명을 잘 관리할까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하면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되나요? 그건 독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축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생명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은 아무데도 걸릴 것 없이 아름다운 것처럼 참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생명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축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 이게 본래는 죽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죽지 않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다 망가졌어요. 이 생명이 정말 축복된 거였는데 어떤 때는 살아있는데 죽은 것보다도 힘들 만큼 저주 같은 그런 생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고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은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오늘 어떤 때 촛불 꺼지는 것처럼 팍 꺼지는 진짜 보잘것없는 어떤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셨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그 이하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27절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뭘 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명이 지금 내 속에서 약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은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간증 같은 거 하나 할까요?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그 청년 때에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늘 가지 않았습니까? 오래 기다렸다가 수련회가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그때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는지는 몰라도 수련회 가서 이 첫날 저녁에 이제 말씀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나 어떤 누가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느 때와 달라요. 나가서 이렇게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게. 그저 마음속에 그냥 은혜 받아서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에 또 그때는 성경 암송은 구절 그 뭐 이 성경들 여기저기 암송할 것들 얼마나 잘 암송을 했는지 그때 나가면은 식사 때마다 식당 입구에서 그 식사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은 식당에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그것을 암송하고 그러고 들어가면은 아 다른 친구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냥 박수를 치고 막 그랬어요. 또 그때는 또 죄를 또 그렇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막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낮에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자기들이 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이런 쪽지들을 준비해서 그날 밤 저녁 시간에 친구들하고 막 그 젊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 쪽지를 불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나면 뭐가 달라진 것 같았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야, 이제 내가 이 수련회 마치고 내려가면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벌써 마음이 이렇게 붕 뜨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밤에 가서 자는데 잠이 잘 안 오죠. 흥분 상태니까.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새벽에 한 4시에 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평소와는 달리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그냥 걷습니다. 아무도 안 깼어요. 수련회 하는 동네 내려가서 이슬이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은 발에 다 젖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직도 깜깜한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러다 왔다 갔다 하면은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이 눈 비비면서 그때 나오는 겁니다. 막 깨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다 졸린 눈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체조도 하고 그리고 뭐 다 씻고 밥 먹으러 모일 때는 전부가 다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깔깔거리고 막 장난치면서 오빠 그런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와서 그런 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다 살아서 펄펄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이전에 학생들 청년들 때 모양은 좀 달랐는지는 모르지만은 다 우리가 이전에 어려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생명이 그 속에서 팔딱팔딱 뛰는 그것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민 와서 이렇게 몇십 년 살다 하니까 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뭐 다 인생살이에 그냥 다 삭은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눈만 휑하니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사는 것 같이.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물론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뼈 아픈 일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땐 못 볼 걸 보기도 하고 안 당할 걸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지어서 썼습니다. 매일매일은 나의 숲속 나는 이 숲속에서 때로는 상큼한 산딸기 같은 기쁨의 열매들을 따먹고 때로는 찔레의 가시 같은 아픔과 슬픔도 따먹으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찔레의 가시처럼 아픔과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중에 정말 여기 이 심장 속에 팔딱팔딱 뛰고 있는 그 생명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쉬고 들이쉬는 나의 숨결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서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아직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 생명은 여러분 기적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당 문을 당하시면서 그냥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힘이 다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60부터인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향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주어지고 생명이 탄생하냐?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어디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 그때가 됐을 때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삭을 낳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릅니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그럴 때가 많은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1장 보시게 되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결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동이 동시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수백 번 말해도 수백 번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그것은 그것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명에 이 모든 주름살이 다 쫙 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이 생명이 쫙 펴져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 풍성한 성도가 되면 다 행복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축제처럼 생명의 향연이 될 수 있게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풍성한 생명이 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인 것이죠. 나는 말씀에 따라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누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지켜서 그 가정에 아들 태어나도록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아브라함의 차례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아, 나도 이제 말씀대로 응답할 차례가 됐구나.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가문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것은 거룩한 명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복을 주었더니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다가갔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축복을 주고받는 것이 됐다는 말씀. 이 속에 생명의 풍성한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맨하탄 같은 곳에 가서 버스를 타면은 사람들이 막 자리를 일어나면서 양보하지요, 여러분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분칠을 하고 나가도 노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50년, 60년, 70년 넘게 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내가 어떤 무엇을 이뤘다든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아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또 나도 그 말씀에 그대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생명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 체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우리의 생명이 그저 확하게 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한 풍성한 생명의 복을 어디서 누리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 어디서 누리겠어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한다고 그랬지요? 가정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이 성인이 되면 가정을 또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을 또 낳고 또 낳고 그 생명을 또 키우고 키우고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게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가정이 다 해체되고 여러분 분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밥만 먹으면 사는 줄로 알아요. 가정의 축복을 모르고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소중함을 다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말할까? 병든 가정에서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가정 무용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도저히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가정 없이 여러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담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다 거기서 약동하고 생명의 기쁨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리고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생명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도 속에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축복하고 그 생명력을 돕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 있으면은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키우고 이래가지고 이 생명의 이 축제를 누리다가 이 육신의 생명에 닿으면은 부활의 이 영광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내 속에도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러 족한 거예요. 그 위에 얼마짜리 옷을 걸쳤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귀금속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어도 여러분 그것이 수위라면 관 속에 들어갈 것이라면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심장이 뛰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고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전쟁의 세상, 생명을 학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세력에 가득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지만은 저희들을 생명의 축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을 기뻐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생명을 낳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이 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갔다 이가 오니 구세주의 끌린 고배 밀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배 빌어서 나를 정쾌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호흡에 빌어서 나를 정쾌하소서. 넓은 사랑을 경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호흡에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모든 우리의 정성과 재능을 예물과 함께 바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한 주간도 성령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힘써 바친 손길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의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속에 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